오늘 마가복음 8장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마가복음 8장에는 예수님께서 4,000명을 먹이신 사건이 등장합니다. 이어서 바리새인들은 또 다른 기적을 요구하고요. 아이러니하게도 이후에 제자들은 지금 떡이 없다고 또 고민하고 갈등합니다. 그 다음 장면에서 예수님께서 한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십니다. 과연 이런 이야기들은, 이런 스토리들은 어떤 메시지를 가지고 있을까요? 이것을 우리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이어서 마가복음 풀스토리의 절정이라고 할 수 있는 예수님의 질문이 등장하기 때문입니다. 29절인데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어보시죠.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여러분, 여기가 마가복음의 클라이막스입니다. 송문 목사님께서 설교하시면서 종종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표정을 봐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시죠. 예수님께서 이 질문을 제자들에게 하실 때 어떤 눈빛으로, 어떤 표정으로 하셨을까요? 과연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리고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아끼고 아껴뒀던 이 질문을 드디어 제자들에게 하실 때 예수님이 과연 어떤 표정으로, 어떤 눈빛으로 이 질문을 하셨을 것 같습니까? 예수님이 이 질문을 하실 때 분명 제자들에게 던지는 메시지가 있으셨습니다. 과연 그 메시지는 무엇이었을까요? 제자들은 그런 부담스러운 눈빛의 질문을 받으면서 도대체 예수님은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고 싶은 걸까 생각했을 것 같은데요. 당시 제자들이 처했던 상황을 우리가 돌아보면서 지금 내가 처한 상황에서도 여전히 살아계셔서 나에게 이 질문을 던지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의 진짜 메시지가 무엇일지 한번 생각해보는, 그 말씀에 또 진솔하게 반응하는 그런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난 일요일에 황금빛 내 인생이라는 드라마가 종영했습니다. 많이들 보셨을 텐데요. 시청률이 무려 45%를 찍었습니다. 그래서 그 출연진들이 괌으로 포상휴가를 4박 5일 동안 가더라고요. 부러웠어요. 지난 그 우리나라 드라마 중에 시청률 40%가 넘는 드라마가 뭐가 있을까 궁금해서 검색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역시나 대장금, 파리의 연인 무려 50%를 넘었습니다. 다들 보셨죠? 네. 그리고 이어서 천국의 계단, 풀하우스, 내 이름은 김산순, 또 미운하고 오나, 점을 얼굴에 함부로 찍어서는 안 된다는 교훈을 준 아내의 유혹, 그 다음에 이제 뭐 그 다음에 제빵왕 김탁구, 뭐 이런 드라마들이 있어요. 아마 이름을 들으면서 이렇게 워낙 유명했던, 많은 사랑을 받았던 드라마라 기억이 나실 거라 생각합니다. 제가 드라마 얘기를 꺼낸 이유는요, 어떤 학자가 마가복음을 산막으로 된 드라마다라고 표현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마가복음은 정말 요즘 트렌드에 딱 맞는 드라마입니다. 왜냐하면 장면의 전개가 굉장히 빠르거든요. 숨 쉴 듯 없이, 지루할 틈이 없이 빠르게 빠르게 전개됩니다. 요즘 트렌드에 딱 맞죠. 사건 전개가 굉장히 빨라요. 작가 마가가 쓴 마가복음의 첫 장면은 광야입니다. 근데 광야를 오래 비추지 않아요. 앵글이 굉장히 빠르게 광야를 훑고 지나갑니다. 그러면서 요단강에 이릅니다. 요단강에 한 낙타 털 옷을 입은 사람에게 많은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이 낙타 털 옷을 입은 사람은 세례 요한이죠.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한 사람 한 사람씩 물에 잠궜다가 일으켜 세우면서 회개하라 선포합니다. 근데 이 자리에 누가 오시죠? 예수님도 오십니다. 예수님도 오셔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습니다. 이러면서 자연스럽게 장면이 주인공인 예수님께로 넘어갑니다. 예수님은 당시 이스라엘 사회에서 핫 이슈였습니다. 사람들은 모이면 3355 모이기만 하면 예수님 얘기를 했어요. 야, 너 그 얘기 들었냐? 야, 너 그 얘기 들었어? 이 나사렛 출신 예수라는 사람은 도대체 누구냐? 도대체 이 사람의 능력은 어디서 온 걸까? 이 사람의 지혜는 어디서부터 온 걸까? 사람들은 모이면 3355 모이면 다 예수님 얘기를 했을 겁니다. 그만큼 예수님은 정말 핫 이슈였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에 대한 소문과 관심은 빠르게 빠르게 사람들의 입에서 입으로 전해져 갔습니다. 그런던 중에 엄청난 사건이 터지죠. 예수님이 무려 5,000명을 먹이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또 4,000명을 먹이십니다. 제가 작가라면 여기를 클라이막스로 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극적으로 자세하게 서술하고 싶었을 겁니다. 그런데 마가는요, 이 어마무시한 장면조차도 빠르게 넘어갑니다. 정말 심플하게 얘기하고 바로 다음 장면으로 넘어가 버립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환호했는지, 사람들이 예수를 향해 뭐라고 소리쳤는지 1도 기록하지 않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감격스러운 표정을 전혀 담아내고 있지 않습니다. 그냥 앵글은 지나쳐 버립니다. 다른 복음서에 보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억지로라도 왕으로 삼으려 했다 이렇게 증언합니다. 아마 미친 듯이 예수님께 달려들었을 것 같아요.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어떻게 하십니까? 그 사람들을 다 흩어 보내십니다. 이유가 뭘까요? 마가복음은 예수님이 혼자 계시는 장면을 거의 묘사하지 않습니다. 마가복음에서 예수님은 거의 혼자 계시지 않아요. 늘 제자들과 함께 계십니다. 항상 제자들 곁에 계시고 제자들과 함께 움직이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묘사합니다. 물론 아침이 밝아오기 전에 새벽 미명에 따로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기도 하십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장면에서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관심이 어디에 있다? 제자들에게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아주 자연스럽게 발견하게 됩니다. 이야기의 이 절정 부분에서도 예수님의 진짜 관심은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에 있지 않았습니다. 내가 사람들에게 얼마나 인기가 있을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나를 좋아할까? 여기에 전혀 있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진정한 관심은 당신의 제자들인 너희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에 있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오늘 본문을 살펴봐야 합니다. 4천명을 먹이신 후에 제일 먼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나옵니다. 11절입니다. 11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예수를 힐난하며 그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거늘. 예수님을 힐난합니다. 여기서 힐난하다 이 뜻은 꼬투리를 잡기 위해 논쟁하듯이 따져 묻다, 그러니까 이런 뜻이에요. 어떤 꼬투리를 잡기 위해 따져 묻습니까? 너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여기서 그냥 또 다른 기적을 구한 게 아닙니다. 하늘로부터 오는 기적을 구했다, 표적을 구했다. 자세하게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죠. 쉽게 얘기하면 자격증을 요구한 거예요. 네가 정말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이라는 그 자격이 있느냐, 이걸 묻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따져 묻습니다. 우리가 보는 앞에서 지금 여기서 우리를 설득시켜봐라, 스스로 입증해봐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여기에 믿겠다는, 아 그래 설득이 되면 믿을게, 이런 의도가 있습니까? 1도 없어요. 앞서 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시는 장면을 눈앞에서 목격합니다. 뭐라고 얘기하죠? 귀신의 왕의 힘을 힘입어 쫓아낸 거 아니냐. 믿고자 하는 의도가 전혀 없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마음속으로 깊이 탄식하시며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에 표적을 주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예수님이 마음속으로 깊이 탄식하십니다. 여기서 탄식했다는 표현이 헬라어로 스테나조인데 성경의 마가복음에 딱 두 번밖에 안 나옵니다. 앞서 7장에 보시면 이제 귀가 먹고 말을 더듬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을 고치실 때 하늘을 우러러보시면서 탄식하십니다. 그런데 이때의 탄식보다 더 강렬한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어떤 기적을 보고서도, 예수님이 하시는 어떤 일을 보고서도 도무지 믿으려 하지 않는 이 세대, 악하고 음란한 이 세대, 그러면서 현실적으로 눈에 보이는 것만을 믿고 쫓아가려 하는 이 세대, 믿음이 없는 이 세대를 보시면서 정말 깊게 고통스럽게 탄식하십니다. 그리고 표적을 주지 않겠다 말씀하신 채 그들을 떠나십니다. 마가복음 4장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비유로 설명하십니다. 그런데 그때 이사야 말씀을 인용하시거든요. 마가복음 4장 11절 12절입니다. 한번 같이 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시작.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 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이 말씀이 이사야 6장 말씀을 인용하신 겁니다. 그런데 뭐라고 하십니까?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 나라의 비밀인 복음은 누구에게라도 차별 없이 선포됩니다. 지금도 그렇게 되고 있고 앞으로 그렇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 복음을 들은 누구나 다 깨닫는 건 아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복음을 받아들이는, 말씀을 보고 듣는 사람들이 모두가 다 깨닫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올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때 이렇게 깨닫지 못하는 자들을 외인이다 라고 하시는데 지금 바리새인을 누구 취급하십니까? 외인 취급하십니다. 바리새인들은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고 자부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향해 외인 취급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떠나가 버리십니다. 이렇게 바리새인들을 향한 그리고 이 세대를 향한 깊은 탄식을 마음속에 묻어두신 채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십니다. 이제 제자 공동체와 함께 배에 오르시는데요, 또 이 장면이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합니다. 우리가 지금 말씀을 읽고 또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한번 상상해 보죠. 지금 이 말씀 성경 드라마를 우리가 시청하고 있다, 그렇게 상상해 볼 수 있잖아요, 그렇죠? 오늘도 아침 드라마 보고 오셨죠? 네. 우리가 지금 성경 드라마를 보고 있다, 시청하고 있다, 이렇게 한번 상상을 해봅시다. 앞서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을 만난 이후에 깊은 탄식을 가지고 배에 오르셨어요. 이제 제자들과 같이 있잖아요. 예수님을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에 아 이제 제자 공동체 안에서는 위로를 좀 받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있을 수 있잖아요. 비록 바리새인들을 만나서 마음의 스크래치가 심하게 나셨겠지만 이제 집에 왔으니까, 홈에 왔으니까, 제자들과 같이 있으니까 여기서는 좀 마음의 위로를 얻기를 바라는 마음이 애청자인 우리에게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한번 보겠습니다. 14절, 15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떡 가져오기를 잊었음에 떡 한 개밖에 그들에게 없더라. 예수께서 경고하여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깜빡한 게 있습니다. 뭘 깜빡했죠? 떡을 깜빡했어요. 저도 깜빡깜빡을 잘합니다. 얼마나 깜빡깜빡을 잘하면요, 집에 이제 장모님이 계시는데요, 집을 나설 때 다녀오겠습니다 이렇게 인사하고 나와요. 몇 초가 지나지 않아 다시 들어갑니다. 핸드폰을 놓고 왔거든요. 다시 들어가요. 그리고 또 들어갑니다. 차키를 놓고 왔거든요. 또 들어갑니다. 이런 일이 막 비일비재합니다. 제자들이 깜빡했어요. 떡을 가져오는 것을 깜빡했습니다. 수중에 떡이 이제 한 개밖에 없습니다. 배를 돌릴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굶을 수밖에 없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제자들은 떡이 없어서 굶어야 하는 이 현실 가운데 떡이 없다는 고뇌에 빠졌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 당장의 식사보다도 이 세대를 향한 고통 가운데 탄식하고 계셨어요. 여전히 마음이 아프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시죠.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표정이 밝을 수가 있습니까? 굳을 수밖에 없어요. 굳은 표정. 목소리가 밝을 수 있습니까? 밝을 수 없어요. 딱딱한 목소리로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누룩은 잘못된 교훈을 의미합니다. 병행 본문인 마태복음 16장 1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2절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제서야 제자들이 떡의 누룩이 아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삼가라고 말씀하신 줄을 깨달으니라. 그러니까 떡의 누룩이 아니라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 그들의 가르침을 주의하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주석을 찾아보니까요, 누룩이라는 단어와 그 다음에 교훈, 가르침이라는 단어가 아람어로, 그 시대 때 아람어를 썼잖아요. 아람어로 발음이 거의 비슷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일종의 언어 유희를 쓰신 거죠. 매미가 맵다고 울고 쓰르라미가 쓰다고 운다. 이런 게 언어 유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언어 유희에는 무서운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개그 콘서트를 보면은 이제 지나갔지만은 유명한 언어 유희가 있죠. 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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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송합니다. 네. 근데 여러분, 이게 무서운 게 뭐냐면, 처음에 볼 때는, 야, 뭐 저런 게 있냐, 뭐 저런 걸로 웃기려고 하네, 이랬거든요. 뭐 도라지 먹고 도라, 이런 게 있잖아요. 예. 야, 뭐 저런 걸 하냐, 이랬는데, 아, 무서워요. 이게 머릿속에 각인이 돼버려요. 잊어버리지가 않아요. 이 성경 말씀은 외워도 까먹고, 외워도 까먹고, 제자반 할 때마다 외웠던 거 또 외워야, 아무래도 안 외워지는데, 야, 이건 막 잊어버리려고 해도 어느 순간 또 생각이 나요. 막 무섭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언어 유희로 가르치신 게 아닐까, 혼자 생각만 해봤습니다. 아무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언어 유희로, 물론 뭐 정확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어쨌든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조심하라, 그들의 가르침을 조심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제자들은 뭐라고 생각했다고요? 예수님이 떡이 없어서, 배고파서, 신경이 날카로워지셨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16절이죠. 제자들이 서로 수군거리기를, 이는 우리에게 떡이 없음이로다 하거늘. 여러분, 제자들이 지금 이 상심한 예수님께 위로가 됩니까? 제자 공동체도 예수님께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이 세대를 향한 예수님의 고통을 전혀 헤아리지 못합니다. 제자 공동체도, 제자들조차도, 3년 가까이 함께한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의 마음을 전혀 헤아리지 못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안타까운 마음에 제자들을 꾸짖습니다. 17절과 18절이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 떡이 없음으로 수군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이사야서에 나온 말씀이죠. 이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제자들을 꾸짖습니다. 이 이사야 말씀을 제자들에게 쏟아내십니다. 제자들이 바리새인들보다 더 나은 게 있습니까? 없습니다. 제자들이 악하고 음란한 이 세대보다 더 나은 게 있습니까? 없습니다. 피장파장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이렇게 1막이 끝납니다. 제가 서두에 마가복음은 3막으로 이루어진 드라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22절부터는 2막이 시작됩니다. 무대가 사뭇 달라집니다. 1막까지는 예수님이 주로 갈릴리와 그 주변을 돌아다니시면서 사역하십니다. 그런데 이제 2막에서부터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서서히 올라가십니다. 11장부터는 3막인데요, 예루살렘이 주 무대가 됩니다. 예수님께서 여기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십니다. 이처럼 마가는 갈릴리에서부터 시작돼서 예루살렘에서 맞춰지는 이런 단순한 전개로 스토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3년 동안 유월절마다 예루살렘에 가셨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게 맞거든요. 마가가 그걸 몰랐을까요?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가는 발단, 전개, 절정, 결말, 이 구도에서 갈릴리에서 발단되어 전개, 절정을 거쳐 예루살렘에서 결말이 되는 이런 단순한 구조로 예수의 드라마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심플한 구조 가운데 우리는 단 하나의 질문만 던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가복음을 읽으면 우리의 관심이 하나로 집중됩니다. 심플하게. 그건 뭘까요? 예수가 누구신가? 도대체 이 주인공인 예수가 누구인가? 이 질문 하나로 꽂히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가 누구인지 우리가 진정 깨달았어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그 다음 질문으로 가게 되겠죠. 그 다음 질문이 뭘까요? 예수를 따르는 우리는, 예수를 믿고 발견한 우리는 그러면 이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자연스럽게 이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마가복음의 주제는 뭘까요? 마가복음의 주제는 첫째 기독론, 둘째 제자문, 이렇게 크게 되는 겁니다. 마가는 늘 예수님과 함께 있는 모습을 그린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 예수님의 삶을 보고 예수님으로부터 가르침을 3년 가까이 받았던 이 제자들, 이 제자들이 뭐가 좀 달라졌습니까? 여러분 1막이 어떻게 끝나요? 1편이 어떻게 끝나요? 제자들이 좀 달라집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의 꾸지람으로 끝이 납니다. 안타깝게도 이렇게 끝납니다. 이어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은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곧장 이 고백도 반쪽짜리임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드디어 비로소 자신이 죽임을 당하고 고난을 받고 사람들에게 버려지고 죽임을 당하고 이후에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을 비로소 말씀하실 때 베드로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예수님의 옷을 붙들고 항변합니다. 멱살을 잡았을지도 모르겠어요. 주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정신 차리십시오. 베드로가 그렇게 반응합니다. 결국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을 가시지만 제자들은 다 도망갑니다. 뿔뿔이 흩어집니다. 그리고 골고다의 자리는 여인들이 대신 지킵니다. 그런데 여인들도 막 크게 다르진 않아요.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을 제일 먼저 그 소식을 듣지만, 목격하지만 여자들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몹시 두려워서, 너무나 두려워서 이 복된 소식을, 기쁜 소식을 사람들에게 전하지 못한 채 그들 또한 숨습니다. 마가복음은 이렇게 끝이 납니다. 당시 마가복음을 받아들였을 1차 독자들이 있거든요. 이 독자들은 로마의 박해, 특히 네로의 박해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런 박해 속에서 베드로를 비롯한 사도들은 전승에 따르면 어떻게 합니까? 밧모솜에 유배된 요한을 제외하고는 전부 다 순교합니다. 끝까지 복음을 전하다가, 교회를 지키다가 순교합니다. 존 폭스의 기독교 순교사화를 보면 베드로가 네로 황제에 의해 죽임을 당했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토록 존경하는 사도들, 이토록 존경하는 교회의 지도자들, 그런데 그들의 과거의 민낯은 어땠습니까? 그들의 과거의 민낯을 여실히 보면서 과연 초대교회 공동체는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예수님은 이런 제자들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결국 그들의 인생을 살리기 위해, 그들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의 길을 가십니다. 그들이 마땅히 죽어야 하는, 그들이 당연히 그들의 죄의 대가를 대신 치러야 하는 그 자리에 예수님이 대신 죄의 대가를 치르십니다. 그리고 살이 찢기고 피를 쏟아 대신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하지만 거기서 끝나지 않죠. 그렇게 죽으신 이후에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온 세상 사람들을 두려움에 옭아매고 있는 그 현실에 옭아매고 있는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다시 살아나십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을 알고 있는 초대교회 공동체입니다. 그들은 이 말씀을 접하면서, 그리고 그런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예수님은 제자들을 꾸짖으신 후에 2막에서부터 더더욱 제자들에게만 집중하십니다. 이제 무리를 향해 가르치시는 모습은 거의 없습니다. 제자들에게 집중하시고 제자들을 다시 가르치시는데 열중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예수님을 다 버리고 도망합니다. 하지만 흩어지지 말고 한자리에 모여서 기도하라는 말씀에 순종하여 기도할 때에 성령이 임하죠. 성령이 임하자 제자들이 변화됩니다. 성령은 그들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들었던 말씀을 다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십니다. 그 말씀이 진짜 이런 의미였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러자 그들을 지금까지 올가매고 있던 두려움들, 고질적인 두려움들에서 해방되어 그들의 삶은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제자들은 한 번에 변화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점진적으로 변화됩니다. 이런 제자들의 점진적인 변화를 암시하는 사건이 바로 오늘 읽은 말씀 바로 뒤에 일어나는 맹인을 고치시는 사건입니다. 22절부터인데요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벳세다 이름의 사람들이 맹인 한 사람을 데리고 예수께 나와 손 대시기를 구하거늘 예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사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시니 쳐다보며 이르되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하거늘 이에 그 눈이 눈에 다시 안수하시며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아서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 보통 예수님은 지금까지 단번에 고치십니다. 귀신도 단번에 다 쫓아내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어떻습니까? 단번에 고쳐지지 않습니다. 처음 안수하셨을 때 눈이 보이긴 하지만 밝히 보이진 않습니다. 예수님이 두 번째 다시 안수하십니다. 그러자 모든 것이 밝히 보입니다. 처음에 안수하실 때 힘을 좀 적게 쓰신 걸까요? 아니겠죠. 일부러 이렇게 하신 거죠. 여기에 메시지가 있는 거죠. 제자들의 점진적인 변화, 단계적인 변화. 역사적으로 기독교에 대한 박해는 AD 312년까지 250년 동안 아주 길고 잔인하게 이어집니다. 당시 끝이 보이지 않는 이런 상황 가운데 초대교회가 쌓여 있습니다. 그때 당시의 성도들, 무기력하고 답이 보이지 않고 현실적인 두려움이 옥죄어오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나의 어떠함과 내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이 상황의 어떠함 때문에 너무나 힘들고 고뇌에 빠졌을 것입니다. 이처럼 스스로에 대한 고뇌와 내 상황, 내 미래에 대한 고민에 쌓여있는 그들이 이 말씀을 받았을 때 이 말씀이 특별히 오늘 본문이 어떻게 들렸을까요? 여전히 예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예수님의 하시는 말씀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는 이 제자들을 보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제자들의 어떠함, 현재 떡이 없다는 이 고뇌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이 제대로 들리지 못하는 제자들의 그 상황의 어떠함, 악하고 음란한 이 세대의 어떠함, 악하고 음란한 세대와 바리새인들과 전혀 다를 바 없는 제자 공동체의 어떠함, 하지만 그 속에서도 끝까지 제자들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십자가의 길을 가시는, 사랑하고야 마시는 예수님의 모습, 이 예수님의 어떠함, 이 말씀이 그들에게 어떤 위로와 도전을 주었을까요? 분명히 큰 위로와 감동과 도전을 받았을 것입니다. 예수 믿은 지 오래되었지만 나는 왜 이렇게 변하지 않을까? 예수를 믿은 지 오래되었지만 내가 분명히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하고 있지만 나는 왜 이렇게 오늘도 나를 둘러싼 상황 가운데 무기력할까? 나는 왜 조금만 기쁘면 그렇게 기뻐하고 조금만 힘들면 그렇게 불신하면서 신앙이 오락가락할까? 매주 예배를 드리고 새벽을 깨우고 제자 훈련을 받아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왜 이렇게 제자리 걸음일까? 나라는 사람은 정말 점점점. 혹여나 이런 고뇌 가운데 우리가 있지는 않습니까?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이 시대 속에서 세상 사람들과 전혀 다를 바 없는 그런 모습을 내 삶 가운데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뭔가 좀 달라야 하는데, 뭔가 좀 다른 모습들을 기대할 텐데 세상 사람들은 그런 모습을 전혀 보이지 못한 채 나도 똑같이 그들과 같은 문제로, 같은 결핍의 문제로 고뇌하고 있지 않습니까? 앞이 보이지 않는 암담한 미래로 인해 오늘을 중요하게 여기기보다 그냥 이 오늘이 빨리 지나가기를, 빨리 시간이 없어지기를. 예수님 그냥 빨리 오셨으면 이런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여전히 변화되지 않는 제자들의 믿음 없음과 두려움으로 미심쩍게 끝나버립니다, 마가복음이. 하지만 이 마가복음은 우리에게 분명한 말씀을 전달합니다. 과정을 신뢰하라. 과정을 신뢰하라. 우리는 연약하지만 그런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우리와 동행하시며 끝까지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기어이 당신의 뜻대로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고 인도하시는 그 주님이 우리와 동행하기 때문에 주님과 동행하는 그 과정을 신뢰하라 말씀합니다. 우리도 제자들과 똑같습니다. 우리 스스로의 능력으로는 결코 나아질 수 없습니다. 우리 스스로는 예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없습니다. 그런 우리를 향해 주님은 안타까운 심정으로 말씀하십니다. 너희 마음이 둔하냐? 너 왜 그렇게 마음이 둔하냐? 하지만 이 말씀은 기가 차서 하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 세대 가운데 우리를 보며 안타까운 탄식으로 주시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둔하다 하는 단어는 굳어지다 이런 뜻인데요. 다른 본문에 완악하다 라고도 번역이 됩니다. 우리의 마음은 이렇게 완악하죠. 진짜 고집 셉니다. 너무 자기중심적이고요. 웬만하면 안 바뀝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자꾸 나 자신에 집중해요. 나의 어떠함에 집중하고 내 상황의 어떠함에 집중합니다. 이러면 말씀이 들립니까? 안 들립니까? 안 들립니다. 제자들이랑 다를 바가 없어요. 똑같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울과 1차 선교 때 함께 했다가 너무나 힘들어서 도망친 게 마가 아닙니까? 예수님 앞에 호언장담했다가 세 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한 베드로의 제자 마가 아닙니까? 그 마가가 예수의 이야기를 기록하면서 던지는 메시지는 단순합니다. 예수가 누구신가? 그 예수에게 집중하라. 오직 예수만 바라보라. 고린도후서 3장 1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에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우리의 완고한 마음 때문에 말씀이 들리지 않아요. 말씀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지 못합니다. 어떻게 할까요?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이 수건이 벗겨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의 어떠함에 집중하기보다, 나를 둘러싼 상황의 어떠함에 집중하기보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해야 합니다. 말씀을 가리는 우리의 편견과 죄성과 두려움은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만 없어질 줄 믿습니다. 나의 어떠함과 내 상황의 어떠함에 기반한 미래가 아니라 끝까지 나를 사랑하시고 당신의 뜻대로 내 인생을 이끄시고야만은 예수 그리스도에 기반한 미래를 바라봅시다. 그럴 때 오늘을 포기하지 않고 쉽게 변화되지 않는 나 자신의 모습에 계속 좌절하지만 않고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한번 일어나고 오늘을 버티고 힘들어도 감사로 나아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앞서 우리가 함께 노래하고 찬양했던 것처럼 오직 예수뿐이네 라고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현실과 두려움 앞에 꿇었던 무릎을 다시 한번 예수 앞으로 돌이키는 은혜가 임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다 같이 말씀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